어제 우리 봉독하고 상관 말씀을 좀 더 상관하길 바랍니다. 2장 18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그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 안에서 축복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현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부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행함으로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축복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유익을 취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군상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 안에서 궤도 안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것도 없고 파괴되는 것도 없이 지금까지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 창조된 많은 만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새도 물고기들 그들도 사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들이 좀 파괴가 되고 그들의 인간을 대항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마음대로라는 것은 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질서를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부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천사들 중에서 또 그룹 중에서 덮는 그룹인 그 루시퍼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그 루시퍼를 따라서 자기 위치를 지위를 떠난 수많은 천사들을 유다서에 보면은 그들을 흑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천사와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것을 볼 수 있고 노아 홍수 때는 그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결국 거인들을 낳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로 이 땅을 멸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봅시다. 19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갑자기 보면은 앞에는 사람 그러다가 또 남자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남자가 모든 짐승이나 공중의 새 이러한 생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대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변해서 아담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이름은 뭐냐? 네 이름도 대봐라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고 남자인데 갑자기 아담이 나오니까 모든 생물들을 다 이름을 줬는데 네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아담입니다. 아담아라는 그 흙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하고 에돔, 그 북단은 붉은 갈색 먼지 티끌이라는 뜻의 그 두 마리 합성화가 돼가지고 아담이 됐다 그러잖아요. 아담. 그러니까 흙으로 됐는데 붉은색 흙으로 됐다. 옛날 에서가 붉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에서의 자손을 에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름들을 지은 최초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아담 역시 사람 역시 남자 역시 동물과 사실은 그 당시에는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받은 것 외에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를 찾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날짐승, 들짐승, 가축도 다 나오는데 그 기어다니는 뱀 같은 그러한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그러한 동물들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결국 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어제 우리가 좀 상고를 했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우리가 보통 그 아담의 부인을 이브라고 그럽니다. 또 개역에는 하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자라고 그랬지 이름이 없습니다. 범죄한 후에 그 여자가 변해서 이브가 됐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히 하나였다 이겁니다. 아담. 그리고 그 남자는 아담이었고 그 아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 근데 이제 나중에 가보게 되면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갑자기 이브를 한 마리 툭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범죄하기 전은 남자와 여자고 한 몸이지만 범죄를 해서 이브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둘이 돼가지고 난리들을 치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보고가 들어있죠. 영국에 있는 내과 의사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은 이 깊은 잠을 자게 하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보다가 결국 이분이 수술할 때 마취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창세기 뒤에 가보게 되면은 그 역청 출애굽기 2장에 가보면은 그 역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청 있는 그 애굽에 역청이 많이 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야, 그 밑에 기름이 많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스탠다드라는 석유회사가 생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참 보화가 쌓여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1967년에 그 6.1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 다연 장군도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서를 읽다가 거기 필리스타인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장면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결국은 그가 전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이 창세기에 기록된 특별히 말씀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향한다면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될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상태에서 떠나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결혼할 때 나란히 서가지고 주례 앞에서 그냥 맹세까지 했는데 결국은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한번 오늘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을 하나를 취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이걸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갈비뼈 중에서 한 개를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를 취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어디를 찾아보는가 하면요,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킹제임스 성경이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참 학자들을 통해서 번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고 했죠. 1.1획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죠. 대충 넘어가는 사람들은. 사무엘하 2장 23절, 22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다시 말하기를, 나를 쫓지 말고 옆으로 돌이키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땅에다 치랴. 그리하면 어찌 내가 네 형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 죽었으니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여러분, 다섯 번째 갈비뼈를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있을 때 한번 다섯 번째 갈비뼈를 손으로 집어보세요. 그게 그 밑에가 어디가 되는가. 특별히 왼쪽을 한번 집어보세요. 왼쪽은. 그 다음에 4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4장 6절. 5절부터 봅시다. 부에롯인 림몬의 아들들인 레캅과 바나가 가서 그날에 햇볕이 따가울 무렵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정오인데 그가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들이 미를 가지러 온체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캅과 그의 아우 바나는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의 침실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병원을 가로질러 갔더라. 여기도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렀다.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음이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추격하더라. 다섯 번째. 왜 성경이 하필이면은 다섯 번째라고 했을까? 다른 성경에는 다섯 번째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하게 상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말이죠,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상고하지 않은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대해주는 거고, 먹고 사는 문제는 죽으라고 머리를 싸매고 하고 썩을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이 말씀을 위해서 일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죠. 내가 이 목구멍에 포도청도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 같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보면 그것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고 다시 돌아온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숫자를 연구해서 다섯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5절 보면은 성경에 최초로 어떤 한 사람이 죽습니다. 930년을 살다가 아담이 죽으니라. 생명의 책에 죽음이라는 말이 창세기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탄을 표시하는 영어 단어도 다섯 자고 스네이크도 다섯 자고 데블도 다섯 자고 그 다음에 은혜도 다섯 자고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태어난 것은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일시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그 여자가 죄를 졌을 때 선악의 지식에 나와서 나오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남자도 받아 먹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왜 인간이 죄를 졌는데 죄를 졌으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 멸망시켜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태워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왜 다시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사랑까지 돼가지고 왜 죽으러 오셨는가? 실제적으로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예전에 죽었었으니까. 사람들이 호흡만 하면 산 걸로 왔는데 성경은 호흡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가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은 자라고 우리가 예전엔 그런 가운데 행하여 죽었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이브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올 것을 미리 여기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바로 독생자, 그분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와서 나 죽게 됐어. 그러니까 나도 죽어야지. 아내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사실 진짜 남자는 이게 진짜 남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맨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워먼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봐도 여자는 이시하고 남자는 이시고. 근데 보면은 사실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브가 아니고 그냥 여자였죠? 여자였습니다. 결국 남자는 히맨이고 여자는 쉬맨입니다. 맨은 맨이에요. 다 남자라고요. 그런데 앞에 하나 붙은 겁니다. 그리고 영어가 보면 참 우먼이라는 것이 남자는 맨이고 여자는 우맨이거든요. 사실 우맨인데 그게 뭔가 하면 우라는 것은 물론 히브리어로 X로 표현돼서 어디로부터 나왔다 남자로부터 나왔다 뜻도 있는데 영어에 우먼할 때 또 어떤 뜻인가 하면 여자의 자궁이죠. 남자는 남자인데 자궁 남자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영어가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영어에도 굉장히 영감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부인은 미세스 아담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앞에 미세스가 붙였죠. 미국 이름 보세요. 결혼하면은 남편의 이름을 따라가잖아요. 미세스 킴, 미세스 박 그러지 그 여자 이름 안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퍼스트 네임을 다 부릅니다. 이제 퍼스트 네임 자기 이름 부르기 좋아합니다. 이게 보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얼마나 파괴되는 것이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 부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부부지간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절대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발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부부는 이제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이 합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들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최초의 죄짓기 전에 아담과 그 아담의 부인 미세스 아담처럼 그렇게 행할 때 결국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옛날 한국 사람들은 남자가 앞에 걸어가면 여자가 뒤에 졸졸졸 따라갔죠. 이거는 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결혼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란히 섰습니다. 반드시 나란히 섰습니다. 나란히 서가지고 주례 앞에서 항상 서약을 같이 했죠.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보니까 사랑의 고백도 하더라고요. 멋지게 음악 틀어놓고 말이에요. 예. 하여튼 옛날보다 더 멋있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23절, 24절 좀 보겠습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 그 당시에 무슨 뭐 아담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부모를 떠난단 말했을까? 이런 의문이 나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을 신이 말씀하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부부가 결합할 때 보통 세상에서는 이래요. 혼인예식이라고 그래요. 혼인. 혼인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몸이 육체의 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결합. 세상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육체가 결합되면 이미 이것은 결혼한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가 떨어져 버리면 육체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창녀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됩니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때 이미 이혼이 된 거예요. 이혼 소송해가지고 이혼을 해서 법정에서 사람 법관이 당신 이혼됐습니다. 이게 이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창녀와 연합해가지고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미 떨어져가지고 이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몸과 몸의 결합이지 세상 법에 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되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한편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많이 했고 예수님도 너희가 악하니까 가늠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어찌 사람이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선은 어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편이 잘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한 몸입니다. 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담이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결국 쉽게 얘기해서 내 뼈와 내 살이 내 앞으로 걸어오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은 혈과 육, 피와 육은 살덩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던 옆구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갈비입니다. 이렇게 영감 있는 분들은 아, 그 심장이구나. 그건 틀림없이 다섯 번째 갈비뼈구나. 물과 피가 다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밑에 보게 되면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해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인간 몸에 순환계통이 바뀌어가지고 피가 생겼기 때문에 물이 생겼기 때문에 물과 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됐습니다. 썩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러보냈습니다.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살과 뼈가 나에게 있다. 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도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은 상대편이 죽기 전에는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남자와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한두 살짜리 애들 남자 여자 벌거벗게 놓고 같이 있게 해보세요. 걔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하느라고 우리는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라는 거. 사람들이 말이죠.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 가지 수치심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수치.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수치까지도 담당했다. 우리 위해서 수치까지도 담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되면은 내 수치를 드러내고 주님이 다 담당했다. 마치 내 죄를 다 드러내고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정말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자기 죄를 다 드러내고 과거의 죄도 드러내고 현재 짓는 죄도 드러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믿지 않게 되면은 수치심 있는 건 드러나지도 못하고 죄도 못 드러내가지고 쉬쉬쉬쉬 하다 결국 뒤에서 가십해가지고 결국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걸 보면 정말 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모든 죄와 수치를 주님이 다 도말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드러내고 서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이걸 품고 있고 수치를 품고 있고 쉬쉬거리다 보니까 교회가 딱딱해지고 예배 분위기도 그냥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에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